예, 오늘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느헤미야 맥작기 여덟 번째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곱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1장부터 이제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1장 이제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상태가 너무 피폐하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외부 사람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시가 정말 너무나 취약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은 왕 앞에 호소해서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무려 한 150년 동안 무너진 상태로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공하는 걸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성벽이 이제 완공된 이후에 곧바로 느헤미야가 이미 거기에 와서 성경의 그 정경 작업을 하고 하던 모든 일을 추진하던 에스라와 함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사경에 아니면 부흥에 이걸 이제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것을 뜻한다 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 알려주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의 이런 말을 듣고 소망을 가지는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 속죄일 지키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또 1년에 가장 기쁜 이런 그 절기 중에 이제 하나인 장막절을 또 이제 일주일 이상 이제 지키게 되고 그다음에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장막절이 7월 15일에 시작이 돼서 일주일 이제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시작해서 이제 한 주 동안 되니까 사실은 총 8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끝난 이후에도 백성이 또 한번 모여야 되겠다 해서 9장 1절에 가서 보면 7월 24일에 또 다시 하루를 정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자백하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또 이때 레위 사람들이 온 민족을 이제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느헤미야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다.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24시간의 6일을 사용해서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우주 공간의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권능이 무한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한 2천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려보내고 민족을 형성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제 수여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한 40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이제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심각하게 이렇게 이제 수행하게 될 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이 유다 사람들 생각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도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들과 함께 와서 그렇게 자기들이 존귀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성전을 무참히 이제 파멸시키고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이제 이주시키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귀환을 했어요. 스룹바벨에서 1차 귀환하고 에스라 때 이제 2차 귀환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이제 3차 귀환했습니다. 귀환했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태가 너무 빈약하고 빈곤한 거예요. 말 그대로 형편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좀 복을 누리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고 말 그대로 아주 빈곤한 이런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84명이 이 조약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그 서약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서명 날이 나는 이런 내용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 이걸 가지고 아멘하고 기도한 뒤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백성이 지금 여기 9장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잘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다 어떻게 하냐, 날인까지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했느냐. 우리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번에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줘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고 또 이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패배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까지 갔잖아요. 여기 같은 사람 지금 돌아와서 정말 초췌하고 빈곤한 이런 상태에서 잘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회개하고 잘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승리하는 삶 아니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다. 제가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내가 했던 거 이런 거 말고 매일 새롭게. 매일 약속을 하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시편 37편 23절 24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왔지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그 맺은 거를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몇 가지 증표가 있어요. 뭐 증표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하겠습니다 하면 여러 가지 증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잘하겠습니다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표가 있다. 이 증표를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장 1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이제 29절 여기 가서 보면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증표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1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날 이제 강의할 내용을 나와서 이제 읽습니다. 10장 1절부터 그 다음 27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84명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이거 이름만 읽느라고 우리 이남규 형제님 오늘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가서 보니까 이제 언약의 날이 난 자들은 하갈의 아들인 디르사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 그 다음에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라 쭉 이렇게 나오면서 8절에 이들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총독이 먼저 날인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이 이제 날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가면 또 레위 사람들, 이렇게 해서 9절에서 이제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예, 지금 식으로 하면 리더. 예,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명에 이름을 이제 이렇게, 언약에 서명을 했고, 이 외에도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거기 가니까 백성의 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거기 보면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늦은 사람들, 또 그 땅들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이른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과 지식과 명철이 있는 모든 자. 그 가서 보니까 심지어 부녀자들도 또 아이들까지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뭐 서명을 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여기에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이것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인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나서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또 많은 그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낭독이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명료하게 강해를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깨닫게 됐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사람들은 다 나온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사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깨닫게 된 사람이 모두가 나와서 그리고 지금 서명하고 날이 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29절에 자기들의 형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러니까 아마 날이 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굳게 붙어갖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주 우리 주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원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서원하고 맹세한 거.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내리셔도 제가 다 달겨받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신명기를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그 40년 유랑생활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이제 복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모든 거 이렇게 예비하는 이런 과정을 담은 책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끝에 29장에 가서 보면 10절에서 13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에스라와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런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도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온 그런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언약에 서명합니다. 날이 납니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아이들까지 다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서원했다 그러고 맹세했다 그러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서원과 맹세에 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30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서원과 맹세하는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그 30장 2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민수기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런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다 또 맹세를 했다 이 얘기는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맹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요. 지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된다. 신중하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헛된 맹세를 많이 하니까 헛된 맹세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모세의 이제 율법이 기록이 된 이후에 한 550년쯤 지났을 때 솔로몬이라고 한 위대한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가 이제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국가를 이제 통치하게 돼요. 이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거의 죽을 때쯤 다 돼서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모든 걸 이제 돌이켜보면서 기록한 책이 이제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가서 보면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그는 한 600년쯤 지난 거예요. 600년쯤, 550년쯤 됐을 때 통치하기 시작해서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그는 한 600년쯤 지났을 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하거나 서원하거나 하는 거를 이렇게 헛되이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 맹세와 서원, 서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뭐 헌물 갖다 바치고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십일조 드리고 이러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한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집에 가서 목이나 헌금만 갖다 바치고 하면 다 뭐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냐면. 그래서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쉽게 헛되이 서운하거나 서약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 중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마 서원이나 서약이 꿈하고 좀 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일이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그래서 꿈 많이 꾸는 사람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꿈 같은 걸 꾸질 않습니다. 거의. 그냥 뭐 탁 자면 그냥 그걸 아침에 일어나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꿈이 여기 가서 보면 일이 뭐가 많이 번민이 되고 그러면 아마 꿈을 꾸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꿈 꿨다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랬다 그러면 그럼 빨리 이제 도망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 성경 말씀으로 이제 끝을 내셨기 때문에 꿈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자, 5절에 내가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 하여튼 서원하는 거하고 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 맹세하거나 헛되이 맹세하거나 서운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를 여기 지금 전도서에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서운하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저주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맹세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20세기 21세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야 되는가? 제가 꼭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가?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러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신약시대의 특징은 성경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가서 이 집으로 이사 갈까요? 저 집으로 이사 갈까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무슨 날 이사 갈까요? 이런 거 물을 필요 없는 거예요.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A회사 갈까요? B회사 갈까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가서 머리를 디밀고 돈 내고 뭐 기도원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미 이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에 근거해서 발걸음을 떼고 나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은 뭐 한 4년 전쯤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을 떼고 나갔잖아요. 발걸음을 떼고 나갔잖아요. 가서 뭐 계룡산을 다녀오거나 목사가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거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발걸음을 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텁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냐. 새해가 시작이 되면 무언가 좀 잘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거 있잖아요. 결심. 결심은 괜찮아요. 잘 해보겠습니다. 결심하는 거 하고, 이걸 안 하면 제가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럴 정도까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걸면서 맹세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면 제가 올해는 뭐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거나 서운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불필요한 거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가서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때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하고,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결례도 행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어떻게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주기도 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하잖아요. 디모데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고 서운한 거 이런 거 있으니 놔둬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 한 군데 빼고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그 이후부터,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시대인데 그 이후에 서원이나 서약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증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28절, 그 다음에 30절, 31절에 나옵니다. 28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땅들의 백성들로부터, 그 주변에 여러 땅이 있었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그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는 거야. 분리. 분리해서 어디에 다다르게 하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30절 31절에도 그 분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혈이 생기도록 결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제품이나 양식을 가져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또 일곱째를 버려두며 모든 빚을 징수하는 것을 삼가리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가서 보면 이방인들과의 어떤 거래하는 거, 이런 모든 거 이거를 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주변에 이미 이교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교도들이. 또 동시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의 다수는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렇게 피가 다 이제 섞여갖고 혼혈민족인지도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 우리하고 같이 동화하자. 그래서 우리랑 같이 결혼도 하고 그리고 같이 서로 사업하고 우리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신 섬기고 그 다음에 사업도 같이 하고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계속 끊임없이 이와 같은 그 유혹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민족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 하나만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분리를 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가 되라는 거예요. 분리.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변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 그 가나안 족속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섬기는 게 다 일월 성신, 목석을 섬겼거든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엄청나게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 동성애, 수간, 그렇죠? 뭐 등등 살인할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낙태라든지, 그렇지? 이런 일들을 그냥 막 자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분리돼야 된다. 이들에게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할 것을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촉구합니다. 근데 이 분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분리된다는 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나쁜 이웃이 되거나 나쁜 손님이 되거나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손님이 되고 좋은 시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화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3절 가서 보면 제사장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하고 정결한 것, 그렇죠?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칠 그와 같은 책무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목사들에게 있는 거다. 근데 분리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분리. 분리는 전적으로 어떤 희생이 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분리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이제 결혼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 세상에 남자 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나는 오직 내 아내, 그때 내 아내에게로만 분리가 되는 거고 제 아내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저한테로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예요. 그렇죠?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있어도 딱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로, 아내는 남편에게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의거해서 확고하게 서로만을 위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게 이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영어로는 이 부부 남편 아내를 소울메이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울, 우리 영혼의 친구죠. 뭐 메이트를 뭐 친구라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영혼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를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게 분리되는 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맺어졌으니까 어떻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된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두고 우리가 지금 신부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그 조상들의 잘못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서 결국은 이방 사람들 쫓아가고 이방 사람들이 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분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지키기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리되겠습니다. 해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분리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합니다. Independent Baptist Church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여기는 교단이 아니에요. 각각의 그 교회가, 각각의 교회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각각의 그 교회의 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선임하고 집사는 이렇게 선임하고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다음에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말 그대로 장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독립침례교회, 미국의 많은 형태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독립교회를 이제 유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다 독립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독립교회를 하는데 이게 독립교회가 아니라 고립침례교회를 하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립침례교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이 고립이 되면 안 되고 분리가 고립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반드시 성령님의 파워가 이제 필요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사랑침례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이블 빌리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근본주의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근본주의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선행이 돼야 되냐? 분리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분리할 것을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침례교회를 한다 그러고 바이블 빌리버로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못해요.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무뎌지게 만들고 나만 따르라고 그러고 교단에서 하라는 거, 교회에서 하라는 거, 교회에서 읽으라는 책 외에는 다른 건 절대 읽으면 안 된다 등등 이렇게 나가면 그럼 어떻게 돼? 백성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해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판단력을 가진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력을 가진 성도. 그거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신다 하는 거를 그걸 목사가 계속해서 선포하게 될 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될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생기도록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어야만 되는 거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목사 설교도 판단하지 마라. 다른 교회 뭐 책이나 다른 목사들 건 절대 읽지 마라. 유튜브 무슨 설교나 이런 거 절대 보지 마라. 듣지 마라.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이라도 다른 교회 목사 설교는 들으면 안 됩니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 여기 교회 안에서도 좋은 목사님 책이면 뭐 장로교 목사님 책이든 침례교 목사님 책이든 장로교 목사님 책이든 다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잘 판단해서 읽으십시오. 그렇잖아. 잘 판단해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지경으로 자꾸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뭐 갓 태어난 아기처럼 엄마 젖만 의지해갖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펀더멘탈리스트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리의 핵심은 판단력에 있는 거다. 그래서 판단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미숙한 사람이 돼요. 그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와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교회와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근래 어떤 분이 한번 이제 편지를 썼죠. 무슨 소식 선교회인가 뭐 거기 다니는데 그냥 완전히 공산화가 됐다 교회가. 그냥 그 선교회 그 교회들이 왜 그래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질 않고 그다음 목사가 하라는 거. 목사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미숙한 사람이 되면 목사나 교회에게만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존하고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했냐? 결혼하는 문제하고 안식일 문제, 이 두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절대로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일단 이교도들하고 결혼하면 먹는 게 다 틀리잖아요. 지키는 절기가 다 틀리잖아요. 섬기는 신이 다 틀리잖아요. 그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갖고 아이들 다 놔놓고 그러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남편은 이교도고, 그렇죠. 부인은 유대인이고, 반대가 되고,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을 임편단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음식물 규정 같은 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걸 지킬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거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 시대에도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100% 하지 말라 그렇게는 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불신자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원리는 뭐냐? 신자가 신자하고 결혼해야지. 신자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그러면 많은 경우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가 불신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막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가서 결혼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남편이든 아내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제 아이들도 제가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 이렇게 해갖고 꼭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내가 결혼 줄에 안 해주고 이런 얘기 하지 못하거든요. 하겠다고 하면 막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 여기 특별히 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교도들하고 결혼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만 물건 파는 거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손님으로 두고 물건 파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교들. 결혼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적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니까 이래서 이제 결혼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결혼해서 제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 끌려가는 경우가 더 많지 그 반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도 결혼하기 전에 이것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유대인하고 이교도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암몬족속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지금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신자가 신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100% 그렇게 하라 그렇게는 제가 주장을 못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그 맥락은 그는 신자는 신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거를 제가 좀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안식일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은 이제 9장 14절 느헤미야 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또 23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이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줬어요. 자, 그래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곱째 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날은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와 같은 표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딴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켜도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냐? 이날은 말 그대로 안식하고 지난 6일 동안은 육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떼어놓고 영적인 것,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은 말 그대로 안식을 하고 불필요한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제 포로 생활 가고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대원자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지키는 건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나를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지킨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나는 꼭 그날 일을 안 했습니다. 그 자랑할 내용이 아니고, 안 했는데 그 뒤에 배경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율법으로 주어졌으니까 안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오래전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지금 저 땅에 돌아왔어요. 거의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도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문을 다 닫아요. 문을, 저 이스라엘에. 그럼 다 믿는 사람이냐? 거의 다 안 믿는 사람, 거의 다가. 안 믿는데 밖으로 나타나기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하고,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 걸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냥 지키기 위한 날로 지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는 또 31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 일곱째 해를 버려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7년, 이 밭을 이제 갈고 나서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사용하고는 7년째 되는 날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거기서 나는 건 짐승이 먹고 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해 못 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못 먹잖아요. 그럼 2년 동안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주겠다. 그 전에. 하나님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되고, 49년 다음에는 희년이 되면 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년을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2년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두 해에 자라지 않으니까 3년 동안 먹을 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믿음일까. 땅을 그냥 버려두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전에 충분히 주실 거야 생각을 하고, 그리고선 2년 동안 먹을 거 이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했어요. 70년? 70년 한 이유가 역대기하 36장 21절에 나와요. 무려 490년 동안 몇 년을 지켜야 돼? 안식년을. 70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동안에 이 땅이 황폐한 가운데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70년을 채우시겠다고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안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분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32절에서 이제 39절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의 집, 이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는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요. 많은 비용.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짐승을 바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해서 계속해서 번제업물 태우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돈을 대야 제사장이 전적으로 그 일을 하고 레위 사람이 전적으로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유다 백성이 지금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2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약 9번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 놓은 보기 아주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보기에 초라한 그런 집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집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냐. 32절에서 33절.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 규례를 정해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부담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20살 이상이 되면 이제 계수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성막을 짓거나 그 위에 성전을 지으면 이걸 유지하고 제사장들, 섬기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그게 1년에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 그렇죠? 자, 성전세를 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반세겔에 이 성전세를 내는데 여긴 지금 어떻게 됐냐? 가서 보니까 3분의 1 세겔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 당시에는 반세겔을 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반세겔로 이게 다시 복원이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지금 갔다가 와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반세겔 2분의 1을 3분의 1로 지금 줄여준 거예요. 3분의 1로.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굉장히 곤궁하고 어렵지만 3분의 1 세겔이라도 우리 사람들이 다 내갖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섬기는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제가 안 좋아져서 3분의 1 세겔로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는 그걸 가지고 보여주는 빵, 항상 드리는 음식 헌물,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안식일 월삭 정한 명절들에 이런 거 모든 거 다 드리겠다. 그렇죠? 이거 하려면 뭐예요? 짐승을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현 시대는 물론 짐승 같은 거 이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집 여기 교회에서 선교 활동해야죠. 교육 활동해야죠. 교제 활동해야죠. 또 여기도 목사도 있고 그렇죠. 전도사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래야 이게 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와 같은 그 짐승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예배당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열리게 돼요. 거기 가서 보니까 왜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들이 지게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거를 이제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거 이야기하니까 당장 나오는 게, 아, 그럼 헌금이나 뭐 이제 일반 교회 같으면 11조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필요한 짐은 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땅에서 있는 거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이렇게 건물 교회를 져서 하니까 문제지. 집에서 교회하면 이런 거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집교회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대답하냐. 집교회라든 건물교회를 하든 그거는 거기 모인 사람들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집교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탄압을 받는데 어떻게 가서 버젓이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해야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교회만 해야 된다 또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예배당에 공예배로 모여서 정말 좋은 악기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온전하게 예배돼서 선포되는 그런 예배 한번 참석해봤냐. 그냥 집에만 꿇어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한번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런 예배의 감격을 맛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집에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교회라든 아니면 이런 건물교회라든 거기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하는 거지 반드시 집교회는 옳고 건물교회는 나쁘다 이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가 어때요? 지금은 건물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교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몇 명이 모입니다. 어떻게 전도한다면 우리 집에 오라 그래요? 우리 예배 지금 집에서 드리고 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데리고 오는 게. 벌써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것만 주장할 수 없는 거다. 자,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틴 로이드 존스. 바로 전에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 교회 이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옛날엔 성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그런 집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러긴 거기 때문에 물리적이라는 거 할 수가 없고 영적인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근데 실제로는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의 사역이 지금 다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그 물리적인 장소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속이 내가 확실하다 하면 겉으로도 좋게 나타나야지. 그렇죠? 예배당 다 팽개치고, 그리고 예배당 예배당이 지저분하면 어떻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어떨 땐 건축도 해야 되고, 어떨 땐 증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필요하면, 그럼 그거에 따라 우리가 헌신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와 같은 증거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요 근래에 또 주장하고 나오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 공간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때,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 말고 그저 아무데서나 예배드려도 문제가 없다. 이재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이건 사실 헛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모이는 게 교회지 모이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 장소, 우리의 섬김의 장소, 모임의 장소, 교제의 장소, 아이들 교육의 장소 우리가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줘야 돼요. 참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면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풀도 깎으시고, 제가 뭐 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풀도 깎고 나무도 다듬고, 또 주말에 와서 주차장 청소도 하시고 물도 주고, 그렇죠? 또 예배당 청소도 하시고 다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저는 사실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 이 예배당 잘 관리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런 모든 거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4절 가서 보면은 나무 헌물을 드리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무 헌물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무 헌물. 자, 이건 뭐냐 하면 번제 헌물 제단이 있잖아요. 이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나무가 귀했어요. 나무가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이렇게 이제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여러 사람들에게 할당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나무 헌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규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5절에 37절에는 우리가 첫 열매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냐? 처음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언 3장 9절에도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탈출할 때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의 첫 아들 아니면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 그다음에 첫 새끼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한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렸는데, 아마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37절에서 39절에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레위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제 11조를 이제 했어요. 여기 나오는 11조의 조는 세금조자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10분의 1 세금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과거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신정국가에서 살려고 하면 이 세금을 안 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11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세금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이름 정동수 목사에게 치고 헌금의 원리 이렇게 치면은 그래서 한 100만, 120만 정도 이 뷰가 이제 돼 있는 헌금의 원리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존 메가도 목사님 이 글을, 예, 이분이 했던 그 설교를 인용하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수입의 23.3%의 11조를 드렸다. 이런 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 신명기 12장하고 신명기 14장을 가서 보면 그러면 충분히 이게 10%, 10%,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 해서 1년으로 나누면 3.3%, 이렇게 해서 23.3% 11조에다가 여러 가지 헌물 이거 다 합치면 적어도 30% 정도, 이 정도를 신정국가이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세금을 드렸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스웨덴이 이런 그 소셜리스트 이런 칸츄리 한다고 하는 나라에는 세금이 50에서 55%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 내야만 국가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도 뭐 소셜리스트는 아니었지만 이게 신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일 이거 진척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30% 정도 세금을 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는 영적인 이런 모든 이 활력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11조도 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11조를 우리가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되도록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명을 하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조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얼스비 목사님, 그 다음에 존 파이퍼, 그 다음에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남침례교회, 이 교수들이 나와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영어로 된 것들이 꽤 나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분명하게 신약성경에는 성도들이 11조를 해야 한다는 명백한 구절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바예요. 이걸 듣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조금 뒤에까지 이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9장에는 어떻게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수입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신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그럼 신약시대는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얼마만큼을 드려야 되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파이퍼도 마찬가지고 위얼스비도 마찬가지고 남침내그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 대답이 거의 한결같아요. 그래서 뭐냐, 구약시대에 그 무서운 율법화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30%를 드렸다는 거예요. 30%. 이게 10분의 1이 아닙니다. 30%를 드렸다. 그럼 지금 신약시대의 자유로운 시대에 은혜를 누린 이런 시대에 30%는 아니더라도 10분의 1 정도는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이게 뭐 11조 명목으로 드리든 아니면 헌금의 명목으로 드리든 그 정도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약시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11조 드리면 안 된다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분의 1 이상을 드리는 게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그와 같은 규율이다.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게 주님께 드린다고 드리는데 실제로는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예배당도 다 운영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거 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 아이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미디어 선교도 한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갖고 이론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잡수시거나 마시거나 하는 그런 일 안 하십니다.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약 성경 통틀어서 또 오늘 헌금 이야기 이제 많이 나오는데, 헌금은 개개인 믿음의 척도예요. 또 영적 건강의 척도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헌금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될 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이게 믿음의 척도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 정말 우리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될 때 이게 있어야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이 정말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척도요, 우리 영적 건강의 척도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헌금하는 걸 가르치고 올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 헌금하는 거는 믿음의 큰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약 10분의 1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그와 같은 원칙이고, 원칙은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풍족한 사람 더 많이 내야 되고, 없는 분은 못 내도 되는 거고,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느헤미야 9장에서 막 울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언약에 이제 날인을 했어요. 이거 날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과 분리돼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을 대며 살겠습니다. 헌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는 걸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 2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신약교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세상과 분리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척도라고 하는 걸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기억하면서 하늘의 보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